VOA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3명의 미군에게 최고 무궁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명예훈장을 수여받은 용사는 얼 플럼리 상사, 엘윈 캐시 중사, 크리스토퍼 셀리즈 중사로 이 가운데 플럼리 상사가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플럼리 상사는 특수전부대 소속으로 2013년 아프간에 파병돼 전투 과정에서 부대원과 기지를 보호하고 적을 격퇴한 유공을 인정받아 명예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군이 된 엘윈 캐시 중사의 경우 2011년 9월 11일 이후 처음으로 명예훈장을 수여받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2005년 이라크에 파병돼 불타는 차량 속에 갇힌 전우들을 구한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캐시 중사는 이 과정에서 몸 전체에 화상을 입었으며 목숨을 잃었을 당시 나이는 35살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미 레인저 부대 소속으로 2018년 아프간에 파병됐던 셀리즈 중사는 적들에게 공격을 받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몸을 자체 방패로 삼아 동료를 보호하고 이어 부상병을 헬기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동료와 헬기 조종석을 보호했습니다. 특히 헬기가 이륙하자 총상을 입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 떠나라고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셀리즈 중사의 사망 당시 나이는 32살에 불과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전 세계 테러 조직의 위협을 평가한 보고서를 16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테러 조직을 여전히 전 세계에 집요하고 만연하는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미국과 파트너들은 이들 조직을 대상으로 중대한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테러 위협은 이전보다 지정학적으로 영내와 세계로 확산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인 IS는 한때 장악한 이라크와 시리아에 모든 영토를 잃었지만 조직과 지부는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서 테러 활동을 전개하고 치명적인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며 2020년의 경우 과거 어떤 해보다 많은 살인을 저질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알카에다와 연계 세력의 경우 두 명의 핵심 지도자를 잃은 중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분쟁 지역과 중동 내 안보 공백의 틈을 악용해 자원을 확보하고 테러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는 16일 전 세계적으로 구금된 언론인 숫자를 밝혔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이날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의적으로 구금된 언론인은 48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 급증한 것이며 1995년 처음 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여성 언론인은 6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5년 연속 언론인을 가장 많이 구금한 국가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여성 기자를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구금된 여성 기자는 19명에 이릅니다. 미 상원은 16일 중국 신장지구 위구르 자치구에서 만든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위구르족 강제노동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14일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직접 반박해서 증명하지 않으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정죄하는 이릉추정의 원칙이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이 발효되면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강제노동으로 제조되지 않았다고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품의 수입이 금지됩니다. 이 밖에도 신장에서 소수민족 탄압에 협력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 비자 발급의 금지와 금융제재 등 가능한 모든 제재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진 뒤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국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미 상원의 법안 통과와 관련해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에 대한 중상모략을 일삼는데 아무런 양심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행동은 시장경제와 국제경제, 무역규범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중국의 기관과 기업의 이익에 중대한 손상을 끼친다고 밝혔습니다. 왕 대변인은 미국이 즉각 실수를 시정하지 하길 요구한다며 중국은 이익을 단호히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 북한이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하면서 중국과 관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그리고 곳에 따라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8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 영하 13도에서 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 1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전 세계 각국의 테러 관련 현황을 분석한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17년 테러 지원국에 재지정된 이후 4년 넘게 이 명단에 남아있는 북한은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과거에 저지른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해결 의지가 낮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가프리 국무부 대테러 조정관 대행은 북한의 문제적이고 우려스러운 행태로 인해 여전히 북한이 미국의 테러 지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m afraid there's not a whole lot I can go into in an unclassified format on that other than to say that North Korea
가프리 조정관 대행은 16일 전 세계 각국의 테러 관련 현황을 분석 정리한 2020 국가별 테러 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실시한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BOE의 질문에 기밀이 아닌 방식으로는 밝힐 수 있는 내용은 많지 않지만 북한의 행태는 여러 분야에서 여전히 문제적이고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남아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들이 그 명단에 남아있는 이유 중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8년 처음으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부시 행정부 때 해제됐지만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재지정된 이후 이란, 시리아, 쿠바와 함께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2020 국가별 테러 보고서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에 연루돼 1988년 테러 지원국에 지정됐다가 2008년 철저한 검토를 통해 법적으로 테러 지원국 해제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이 확인돼 해제 조치가 취해졌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2008년 해제 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해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또 과거 국제 테러 행위 지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1970년 일본 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일본 정부에 의해 수배된 4명의 일본 적군파 대원들이 북한에 은신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본 정부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믿어지는 수많은 일본인들의 생사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2002년 이후 단 5명의 납북자만이 일본으로 송환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테러와 제재 위반 등에 대한 제보자 보상금 지급 프로그램, 정의에 대한 보상을 운영 중이란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북한과 관련해 시행 중인 조치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개인의 금융장치 붕괴로 이어지는 정보나 북한 정권의 통제를 받으며 활동하는 개인들의 신원이나 이들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이 같은 정보에 대한 보상 액수가 최대 500만 달러에 이른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쿠바를 설명한 부분에서 쿠바가 이란,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들과 긴밀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982년 테러 지원국에 지정됐다 2015년 해제된 쿠바는 올해 초 미국 탈주자 등에게 은신처를 제공한다는 등의 이유로 테러 지원국 명단에 다시 오른 상태입니다. 국무부는 내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테러와 주요 테러 지원국과 테러 관련국들의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 이를 의회에 보고하면서 일반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프리 조정관 대행은 통상 매년 중반에 발표되던 보고서가 이번에 발표된 것과 관련해 새롭게 추가된 보고 요건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기밀 내용을 다루면서 발생한 지체 등으로 올해는 예년보다 발표가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전혀 없으며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15일 우리는 북한과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Look, we are committed to a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dialogue and diplomacy with the DPRK. We remain committed to that. We have no hostile intent to the DPRK and
램버트 부차관보는 이날 로스앤젤레스의 민간 단체인 국제정세협의회가 한국 국제교류재단 후원으로 주최한 화상 대담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싱가포르와 하노이는 물론 비무장지대에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그들이 북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초당적인 열망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는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비핵화의 어떤 측면이라도 대화하기 위해 언제 어디든 갈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자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여러 가지로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며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마련한 합의 틀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진전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그것이 코로나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상황 때문인지는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미북 간 관여 기회가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이 적다고 답했습니다.
Well, I think there's one complicating factor in that because the DPRK did not send athletes to the Tokyo Summer Games, the IOC decided that they could not be invited to the Beijing Winter Games.
램버트 부차관보는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에 신장 위구르 등 중국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했고 북한도 이번 올림픽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북한의 도쿄 하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 정지를 통보했다고 언급하며 북한 사람들이 베이징 어디에도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도록 하는 등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내년 5월 퇴임하는 문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자신의 유산 일부로 보고 있다며 청와대를 떠나기 전에 북한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는 것만큼 그를 행복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하면서 중국과 관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가 굳건하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5일 미한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BOE의 서면 질의에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장관이 밝혔듯 동맹은 변함이 없고 철통 같으며 우정과 상호 신뢰 그리고 공동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안녕, 그리고 동맹 유지뿐 아니라 이를 강화하는 일을 확실히 해왔다며, 이는 동맹이 앞으로 수년, 수십 년 동안 그런 기반을 계속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공격성에 대응한 한국과의 협력 수준에 만족하고 있느냐는 이어진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 대신 중국과 우리의 관계는 경쟁적이어야 할 때 그럴 것이고, 적대적이어야 할 땐 그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공통 분노는 중국과 관여할 때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중국에 대응하는 문제에 대한 동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미한 정상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 문제가 언급된 것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고 미국은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두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계속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불법 핵과 탄도무기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자국민으로부터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라면서 그들의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 내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위반을 강조하며 독립적인 정보 접근 향상과 인권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10년을 맞았습니다.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1년 12월 17일 사망한 뒤 곧바로 권력을 승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집권 10년간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성공했지만 핵 외교를 통해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미국과의 관계도 실패했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직후부터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2012년 바락 오바마 행정부와 맺은 핵활동 중단을 핵심으로 하는 2.29 합의를 두 달 만에 장거리 로켓 발사로 파기했고 곧이어 5월 헌법에 핵 보유국을 명기하고 핵 무력 경제 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2013년 3차 핵실험을 비롯해 2017년 6차 핵실험까지 연이어 진행하고 이 기간 다양한 중단거리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2017년 9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6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수소탄을 성공적으로 실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17년 11월 ICBM급 화성 15형 시험 발사와 함께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여,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시였다.
2003년에서 2006년 육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낸 조셉 디트라니 전 국가 비확산센터 소장은 15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김 위원장 집권 10년 기간 중 가장 인상 깊은 점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꼽았습니다.
Two things I found striking. You mentioned 2017, how he was able to sort of integrate North Korea's capability so that they could move quickly with their nuclear.
디트라니 전 소장은 김정은이 북한의 역량을 통합해 수소탄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등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빠르게 진전시킨 점을 인상 깊게 봤다며 통합하고 전력 질주해 핵무기 능력을 키운 점이 인상 깊다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어 박사도 15일 VOA에 지난 10년을 돌아봤을 때 김정은이 북한의 핵 능력을 가속화하고 확대한 점이 가장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Well, the most interesting thing to me is how he accelerated and expanded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세이모어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강도 높게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에 나섰다며 아버지의 유업을 기반으로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여러 배 확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핵무기 완성을 선언한 2017년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해 8월 8일 북한이 미국을 계속 위협하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y will be met with fire, fury, and frankly power, the likes of which this world has never seen before.
북한이 미국 본토 불바다 발언을 하며 미국을 자극한 가운데 북한이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른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입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의 주요 시설을 제한적으로 타격한다는 의미의 코피 전략이 공공연하게 거론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초 핵단추 설전을 벌이며 긴장이 계속된 가운데 반전이 시작된 것은 2018년 3월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특사단이 방북 후 백악관을 방문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회담 의사를 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수락하면서 첫 미북 정상회담 개최가 급물살을 탄 것입니다. 두 정상은 그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이 만남에서 지난 과거를 돕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 역사적인 문건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합의 뒤 의미 있는 실무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은 결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렬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do that. They were willing a large portion of the areas that we wanted, but we couldn't give up all of the sanctions.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지역의 상당 부분을 비핵화하겠다고 했지만 그 대가로 기본적으로 모든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고 따라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회의에 배석했던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에서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폐기 대가로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만을 고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해 6월 판문점에서 미북 정상이 짧게 회동한 뒤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북 실무 협상이 열렸지만 곧바로 결렬됐고 협상은 이후 장기 교착 상태입니다. 전직 고위 관리들은 집권 10년 차인 김정은 위원장이 대미 관계와 핵 외교에서 모두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1990년대 북한과 제네바 핵협상과 미사일 협상 등에 나섰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16일 VOA에 미국과의 외교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려 했던 김정은의 희망은 하노이 회담 결렬과 함께 좌절됐다고 말했습니다.
His hopes for significant gains on the diplomatic stage with the United States, I think, were dashed by the Hanoi summit.
미국과 북한 관계는 현재 심각한 답보 상태에 있고 오랜 기간 서로 관여하지 않았기에 김정은의 대미 외교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김 위원장이 대미 외교를 통해 자신과 북한의 위상 강화, 경제 제재 해제 등을 얻으려 했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도 김 위원장이 대미 외교를 통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했다며 이러한 목표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He hoped for and he would have expected to be accepted as a nuclear weapon state and that has not happened. So if his goal was
디트라니 전 소장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원했던 것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였지만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우선순위는 북한과의 양자관계가 아닌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조장관도 김 위원장이 대미 정상외교에 나선 목적은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북한의 핵 억지력을 유지하려는 것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목표가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I would say he failed. I think Kim Jong-un's objective was to normalize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세모 전 조정관은 집권 10년 차를 맞은 김 위원장이 현재 경제난을 겪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 기로에 서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비록 많은 주민들이 가난과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북한 경제는 지금 상태로 버틸 수 있고 심각한 정치적 위협도 없으며 중국이 북한을 완충국으로 유지하길 원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인혼 전 특보도 김 위원장이 핵과 번영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몰리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I don't think Kim Jong-un believes he's at a make or break moment in his rule. I don't think he believes
김정은은 핵 능력을 확대하고 다양화하고 있으며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스스로 시인하긴 했지만 그에게 있어 번영의 목적이 아닌 생존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단계에서 근본적인 선택을 꼭 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외교 기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도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두 정상은 세 번 만나고 28건 이상 서한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나타냈습니다. 전직 미국 관리들은 김 위원장이 앞으로도 미국 대통령과 관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실무 차원의 심도 깊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드트라니 전 소장은 지금 시점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coming back to the table now, I think is an imperative for North Korea. I think it's an imperative for North Korea to persist with their ultimate.
드트라니 전 소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적법성을 얻기 위해 지금 협상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교훈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10년간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도 주력했지만 국제사회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 경제는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자력갱생 노선으론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지난 2011년 12월 19일 특별 보도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2011년 12월 17일 8시 30분에 현지 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 지 13일 만인 2011년 12월 30일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되며 최고 권좌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불과 27살에 김 위원장의 집권을 바라보는 안팎의 시선에는 불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20년에 걸친 후계자 시절을 거쳐 최고 지도자에 오른 아버지와는 대조적으로 체제 장악력에 대한 의구심이 큰 탓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권력 장악을 위해 던진 승부수는 당 주도의 국정운영 체제의 부활이었습니다. 당 중심 국정운영은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통치 방식이지만 김정일 위원장 시절엔 군을 앞세운 선군 정치라는 기형적인 통치 체제로 유명무실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고난의 행군 같은 비상상황에서 선군정치는 북한판 계엄통치였다며 정치 기반이나 경험이 부족했던 김정은 위원장에겐 비대해진 군부가 큰 부담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군의 실세들은 잠재적 정적으로서의 위험성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선군정치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군한테 경제적 특권을 줬거든요. 이 경제적 특권을 다시 당이 가져와야 되면 되는 거죠.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김 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노동당 기구의 활동을 부활시키고 1980년을 끝으로 35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노동당 대회와 당 전원회의, 정치국 회의를 활성화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1인 지배체제 구축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군부 인사는 물론 친인척도 가리지 않고 숙청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연결식 때 운구차를 호위한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해임을 시작으로 군부 고위 인사들을 수시로 교체하거나 강등 또는 처벌하는가 하면 2013년엔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고 2017년엔 이복형 김정남을 독살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입니다.
김정은 등장을 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유일지배구조를 구축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혈연이든 친인척이든 또는 뭐 측근이든 저촉이 되는 인물들은 누구도 예의가 없었다는 거죠. 유일지배구조를 강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집권 초기에 체제가 취약했던 부분이 반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숙청이라든가 이런 권력파동이 나왔었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최고 지도자로서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제도적으로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집권 5년 차인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당의 최고 영도자인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도 했고 같은 해 6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국무위원회를 신설, 위원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선 헌법상 김정일에게 영원히 부여했던 당 총비서 직책까지 차지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잠재적 도전 세력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공고화가 상당 수준 이루어졌지만 이렇다 할 업적이 없는 데다 경제난 심화로 주민들의 충성도는 선대 지도자들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인태 박사입니다.
제도적인 유일 지배 구조는 오히려 선대 이상으로 지금 강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지금 완성됐다, 뭐 고도화됐다, 강화됐다 이렇게 평가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 지금 현재 취약점은 김정은 본인을 완성된 수령으로 만들지 못한 그 다섯 글자인데요. 수령 우상화가 아직 완성이 못됐다 이 부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핵과 미사일 같은 전략무기 개발과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2013년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을 내세운 그는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고 투자 유치를 위해 경제 특구들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핵경제 병진 노선을 접고 경제건설 총력 집중으로 선회하면서 2018년부터 이듬해 초까지 미국과 핵 담판 정상 외교를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에 대한 반발로 한층 강력해진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된 가운데 2019년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중국과의 교역이 봉쇄됐고 2020년에 자연재해까지 덮쳐 북한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연도별 경제 성장률이 2016년까지는 대체로 소폭이나마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017년부터는 줄곧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해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4.5%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2019년부터 핵 억제력을 내세우며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발전 노선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력갱생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각 중심의 국가관리 경제체제에 힘이 실렸고 특히 당과 군 등 이른바 힘센 특수기관들의 노른자위 기업과 이익 독점 체제를 국가경제 틀 안에 가두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도입된 시장경제 요소들이 후퇴하는 조짐도 보였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입니다.
북한이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 전력의 확충 같은 이른바 무기체의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팬데믹이나 이런 상황에서 경제의 최소한의 운용을 해나가려면 생존해 나가려면 하부기관에 위임되어 있는 재량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요성들이 생겨나는 것이요.
경제난 심화로 민심 이탈을 우려한 주민 통제와 감시도 강화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비사회주의와 반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독려하며 특히 지난해 12월엔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상물을 유포 또는 시청한 사람들을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입니다.
북한의 전략적 기조 자체가 대미 장기전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 자체도 이제 길게 가져야 되고 그 호흡을 길게 가는 과정에서 통치의 방식도 좀 더 주민을 사상적으로 결속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조성된 환경의 어려움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세와 싸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어떤 정책적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99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이른바 장마당 세대에 대한 사상 통제도 강화돼 외부 문물을 철저하게 배격하도록 하는 청년 교양 보장법을 제정했습니다. 황일도 교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보고 듣고 자란 사람들이다 보니까 국가나 당에 대한 혹은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이전 세대에 비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통제를 강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경제를 끌고 나가겠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러한 그 원칙들이나 이런 논리들을 최소한으로 밀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사상교양을 강조하는 모델로 나타났다라고 느껴집니다.
북한은 민생고에 따른 내부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강조하며 김정은 주의라는 독자적인 통치 이념을 구상하고 있지만 자력갱생 방식으론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자력갱생은 뭐 실패가 이미 입증된 거고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정책이 자력갱생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5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걸 뭐 바꾼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또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미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도 없고 또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핵은 또 보유하겠다는 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미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죠.
자원과 인프라가 부족한 북한으로선 비핵화 협상을 통한 국제사회 제재 완화와 남북협력 등을 통해 외부 자원을 유입시켜야 경제 회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10주년을 맞아 인권단체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는 성명을 잇따라 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선대의 감시와 억압 등 잔혹한 공포정치를 이어가며 주민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16일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 김정일 사후 잔혹한 통치 10년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10년간 계속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잔혹한 통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이후 그의 아들 김정은이 10년 동안 주민에 대한 감시와 억압의 수위를 높이고 국내와 국외 이동의 자유를 박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사태 대응 조치로 식량 불안정성을 고조시켜 주민들을 기아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의 리나윤 북한 전문 선임연구원은 기고문에서 김정일이 유산으로 남긴 것은 1990년대 수십만 혹은 수백만 명의 죽음이라며 김정은 역시 잔혹성과 두려움, 억압을 이용한 공포정치로 인권탄압과 경제난, 굶주림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난의 행군 당시 가뜩이나 부족한 식량을 군과 당 간부들에게 우선 배급해 지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주민 수십만 명에서 300만 명이 기아로 숨졌는데 김정은 위원장 역시 신종 코로나 대응을 명분으로 주민을 더욱 고립시켜 식량난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모든 공식, 비공식 교역을 차단하고 정보와 사람들이 북한에 드나드는 것을 막기 위한 감시를 강화하며 인위적으로 식량난과 인도주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윤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강제 노역을 통해 경제를 지탱하는 등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인한 영향을 훨씬 넘어서는 극단적이고 불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014년 이후 탈북했거나 아직 북한 내부와 연락이 닿는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 경제를 개방하고 장마당에 대한 단속을 완화했지만 부정부패 문제는 심각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제재가 부과된 2017년부터 더욱 북한 주민들이 국경을 넘는 일이 어려워졌고 무급 노동에 대한 당해 요청이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연구원은 김정일 위원장 집권 시기인 고난의 행군 때에도 이동의 자유, 정보 접근이 제한됐지만 북한 주민 수만 명이 탈북을 감행할 수는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그의 부친처럼 주민들의 권리와 안위를 희생양 삼아 이미 움켜쥐고 있는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집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면밀한 모니터링 하에서의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고 국제 원조 활동가들의 입국을 허용하며 반인도주의적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했습니다. 이 단체의 그레그 스칼루트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10년 전 북한 김씨 일가가 권력 세습을 단행했을 때 스위스에서 교육받은 김정은이 북한 주민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지만 김정일 사망 후에도 선대의 각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과 탈북, 외부 세계로부터의 정보를 철저히 막고 있으며 정권에 반하는 행동을 한 자로 의심되는 가족, 관리 등 수백 명을 숙청했다는 겁니다. 또한 강제 노동 수용소가 확장되고 가족의 생존 책임을 맡아온 여성에 대한 불균형 억압이 이어지고 있다고 스칼루트 사무총장은 전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지난 2년 동안 신종 코로나 대응을 명분으로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주민에 대한 고립과 굶주림, 절박감, 억압을 위해 신종 코로나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HRNK는 북한의 반인류적 범죄와 인권 침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며 탈북자들과 협력해 북한의 방대한 불법 감금 체계, 특히 여성과 아동, 정치범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정권의 잔혹성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렌지 로이드 조지 W. 부시 센터 인권 담당 국장은 16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슬프게도 김정일 사망 이후 지난 10년간 북한 내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인권 상황과 관련해 어떤 실질적 진전이나 변화가 없었으며 김정은 체제 하에 북한 정권은 주민들보다 군과 지배 엘리트들의 필요를 계속 우선시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국장은 이어 신종 코로나 대유행으로 북중 국경 관리가 또다시 강화됐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계속해 치열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17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전쟁 국군 포로가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압둘라 샤이드 유엔총회 의장이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음을 선포했습니다. 샤이드 의장은 앞서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다면서 본회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통과됐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총회는 이날 뉴욕 본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 없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북한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17년 연속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습니다. 앞서 지난 11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유럽연합이 초안을 작성한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북한 내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해 10개 항에 걸쳐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에서 송환되지 않은 한국전쟁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해 처음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결의안에는 미국과 영국, 일본을 비롯해 제3위원회 채택 직전 이름을 올린 몰디브와 투발루까지 모두 60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개국이 늘었습니다. 한국은 3년 연속으로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합의에만 동참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EU가 주도한 이번 결의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치적 동기로 북한을 도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는 겁니다. 김성 대사는 이번 결의안에서 언급된 인권 침해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결의안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북 적대 정책과 이중 기준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우방국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한다며 북한 측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 만료 예정이었던 심각한 인권 유린과 부패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이 같은 결정이 연방 관보에 게재되고 의회에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지문에서 전체 혹은 상당 부분 미국 밖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부패의 만연함과 심각성은 계속해서 미국의 국가 안보, 대외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2017년 12월 20일 선포된 해당 국가 비상사태는 2021년 2월 20일 이후에도 계속 유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2017년 2월 20일 행정명령 1381호에 서명하며 전 세계의 심각한 인권유린과 부패와 관련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국가 안보와 대외정책, 경제에 대한 위협을 다루기 위한 관련 조치들을 취한 바 있습니다. 영국이 데이비드 엘리스 전 주 일본 부대사를 신임 북한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엘리스 대사의 평양 부임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는 16일 데이비드 엘리스 전 주일본 부대사를 신임 주북한 대사로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엘리스 대사는 주한국 대사로 임명된 콜린 크룩스 전 주북한 대사의 뒤를 잇게 됩니다. 엘리스 대사는 영국 외교부 내 동북아시아 전문가로 1999년 중국 베이징 주재 정무부영사를 시작으로 2007년 일본 도쿄 주재 총영사, 2011년 베이징 주재 정무공사 참사관, 그리고 2016년 도쿄 주재 부대사에 임명돼 근무한 바 있습니다. 엘리스 대사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수학했고 중국어로 석사학위, 17세기 중국 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엘리스 대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한국어와 영어로 주북한 영국 대사로 임명돼 매우 기쁘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엘리스 대사는 현재는 런던에서 근무 중이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평양으로 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따른 국경 봉쇄로 외국인이 북한에 드나들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스 대사의 전임자인 크룩스 대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엘리스 대사의 임명을 축하하며 임기 기간 절반인 1년 반 동안 런던에서 일했지만
지난 3년간 평양 주재 영국 대사로 재직한 것이 영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국경을 넘어서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의 문을 다시 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은 2000년 12월 북한과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이듬해 7월 평양에 대사관을 개설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올해로 10년째 한국어로 단편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한 학생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연출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 보도에 관심을 가진 미국인 대학생이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공화국 정부의 시정 방침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제2의
영상에서 북한 아나운서는 한복을 입고 정중하고 다소곳하게 몸을 숙여 인사한 후 보도 내용을 전달합니다. 특유의 강한 말씨와 억양에다 입가에 미소를 띠고 기사를 읽는 아나운서를 담고 있는 북한 매체의 흥미를 느낀 미국인 대학생은 이를 풍자한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미동부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소재 조지 메이슨 대학교 4학년인 미국인 여성 말로리 힙시가 제작한 이 동영상의 주제는 북한 주민의 옷차림입니다. 빨간색 인공기가 지구를 휘감고 보도라는 글자가 보이는 조선중앙TV의 도입 영상을 그대로 살리며 시작하는 이 영상에서 금발머리의 힙시가 아나운서로 등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아니우선 혁민입니다. 요즘 남조선과 우리 인민국의 통일이 가까워지면서 우리의 옥매무새가 세상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근 남한과 북한이
북한 인민으로 등장한 미국인 학생들이 옷차림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드라마로 엮은 이 동영상에는 현재 북한 주민들의 남한의 옷차림에 대한 관심이 담겼습니다.
남조선 동물들은 모두 타 주세에 민감하기 때문에 많은 남조선 동물들이 비슷한 머리와 안경을 쓰고 있고 것을
영상에서 아나운서는 북한 주민의 옷차림이 1990년대에는 중국과 비슷했지만 지금은 남한 사회의 유행과 가까워지고 있다며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본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패션 감각을 배우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힙시의 영상은 최근 열렸던 조지 메이슨 대학교 행사에 출품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현대 및 고전언어학과의 한국학 프로그램 주최로 봄과 가을에 각각 한 차례씩 열리는 한국어 단편영화제는 올해로 20회를 맞았습니다. 이 학교의 20여 개 한국어 프로그램 수강생들은 학기 말 과제인 이 영화제를 위해 한 학기 동안 배운 한국어로 단편 영화를 제작합니다. 한국어 수준에 따라 제작하는 장르는 다릅니다. 20개 강좌 중 한국어 입문반인 110은 드라마를 제작하고 201은 요리 강좌나 광고를 만듭니다. 또 202는 뉴스를 만들고 가장 한국어 실력이 높은 301을 들은 학생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합니다. 한국학과 정영아 교수는 한국어 단편영화제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워낙 저희가 그 한국어 프로그램 처음 만들 때부터 그건 제 교육 철학이기도 한데 언어 외국어를 외국인 학생들에게 받을 때는 렉처 스타일은 전혀 안 먹히거든요. 어떤 태스크를 주고 아니면 어떤 퍼포먼스를 하게 한다거나 프로젝트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그 태스크를 완성해가는 과정 중에 자기도 모르게 언어 습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과제 중심 학습법, 외국어 학습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영화를 만들게 하면 좋겠다, 단편 영화를 만들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착안을 하게 된 거죠. 한국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그런 분위기를 알게 모르게 또 좋아해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그룹워크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상호작용.
올해 단편영화제에는 총 11개 작품이 수상 후보에 올랐고 이 중 3개 작품이 뽑혔습니다. 1등을 차지한 작품은 미국인 대학생 야멜렛 리베라 씨와 빅토리아 블리미어 씨가 공동으로 한국과 미국의 의료 제도를 주제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리베라 씨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10분 분량의 이 영상은 두 학생의 익살스러운 연기로 미국과 한국의 의료 제도를 보여줍니다.
졌어, 다리를 다친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45분이 지난 후, 20분이 지난 후.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리베라 씨는 병원에 도착한 후 등록 절차에서 진료, 처방, 의료보험 처리 등 사고를 당한 후 치료를 받으며 미국의 의료체계를 알려줍니다. 이번 영화제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영태 감독은 BOA에 이런 심사평을 내놨습니다.
외국인이 만들었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유창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은 그 영화에 몰두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란 다큐멘터리 영화는 미국 의료 시스템의 민낯을 풍자하는 내용으로 시나리오와 연기, 특히 그 두 나라의 그 의료 시스템을 몽타주 이론을 바탕으로 한 편집으로 완성도가 매우 돋보였고,
김 감독은 그러면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한류는 이런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단편 영화제의 11개 출품작들은 드라마인 스타쉽 이야기, 김치볶음밥 요리, 한국 길거리 음식, 채식주의자용 음식, 뉴스인 부산국제영화제, 강연인 나를 바꾸는 시간 등입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각자 다양한 배경과 동기 또 목표를 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간호학을 전공하는 2학년생 리베라 씨는 한국인들과의 소통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며 간호사가 되면 한국인 환자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4학년생 블리미어 씨는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계기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I first became interested in learning Korean when I was a freshman in high school and I saw the documentary Inside North Korea by National Geographic. And the documentary followed a Nepalese eye surgeon who went inside North Korea and brought undercover.
고등학교 1학년 때 National Geographic이 제작한 Inside North Korea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후 북한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졌고 탈북민들의 증언집과 강연 등을 통해 매우 가슴 아프고 감동을 받은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블리미어 씨는 북한 주민들은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고 예배와 집회, 언론의 자유가 없이 공포 정치에 떨며 특히 여성들은 중국으로 도망을 간다고 해도 거의 인신매매를 당하고 북송시 고문과 수용소, 사형 등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의 민간단체에 참여해 인권활동을 벌이는 등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이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러 한국어를 배워요. 아, 네, 사실은 제 룸메이트가 북한에서 왔고 한국에서 있었을 때 북한 친구 사귀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한국어 같이 연습해요. 네, 룸메이트하고.
정영아 교수에 따르면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은 지난 2007년 시작됐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있는 소수의 학생들이 대상이었지만 2017년 부전공 과목, 2019년 전공 과목으로 채택되는 등 학생들의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학으로 대학원 과정까지 하려는 학생들도 많이 보여요. 근데 저희는 아직 대학원 프로그램이 없고 석사과정이 없고 지금은 그냥 할 수 없이 한국으로 보내는 중이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맛을 봤다 싶으면 이제는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인류학, 사회학, 아니면 역사학, 그야말로 뭐 미디어 스터디, 컬처 스터디 이런 서브필드에 나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대학원에 가서 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충족시켜줄 만한 미국 내 학제 안에서 프로그램이 있는 대학이 거의 없죠. 하와이 대학교나 UCLA 빼고는.
정 교수는 미국 학생들의 한국학에 대한 관심의 깊이와 폭이 커진 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단편 영화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학생들의 작품을 이렇게 쭉 일별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번에. 최근에는 좀 더 심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좀 깊게 알고자 하는 학생들의 관심이 많이 엿보였고, 특히 한국인들의 사고방식? 한국과 미국의 제도적인 차이, 굉장히 개별적으로 개별적인 분야에 깊이 있는 관심을 보이는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부산 영화제를 분석한 굉장히 개별화되고 전문화되어가는 학생들의 관심.
이런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한국인의 깊은 정서까지 수업의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정 교수는 한국인의 한, 정, 흥도 수업의 주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고전 문학과 판소리를 소개하고 학생들과 미국의 흑인 노예 역사를 토론하기도 합니다. 내년 봄학기에는 현재 20개에서 23개로 한국어 강좌를 늘린다는 정영아 교수는 급증하는 관심을 감당할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더 많은 지원과 협력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2부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b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b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03년 12월 17일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노스캐롤라이나주 키티오크 해변에서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 실험에 성공합니다. 동력을 이용해 공기보다 무거운 비행체를 타고 처음으로 하늘을 난 것입니다. 새처럼 날아보고 싶다는 라이트 형제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형 윌버 라이트와 동생 오빌 라이트는 미국 중서부 지역인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늘을 나는 물건에 흥미가 많았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자전거 수리공으로 일하고 있던 라이트 형제는 날아다니는 갈매기에서 영감을 얻어 동력 비행기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1903년 12월 17일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에 25마력의 동력기를 부착한 후 직접 비행을 시도했고 1차 비행에서 하늘을 난 시간은 12초, 거리는 약 37m, 두세 번에 걸친 시도 끝에 59초 동안 279m를 비행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평생 독신으로 살며 비행기 만드는 데 인생을 바친 라이트 형제는 형인 윌버는 1912년 장티푸스로 45이라는 아직 한창 나이에 목숨을 잃었고 오빌은 자신들이 발명한 비행기가 발전을 거듭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76살까지 살다가 고향인 오하이오주 데이턴시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1770년 12월 17일 운명 교향곡, 전원 교향곡, 월광, 엘리제를 위하여 등을 작곡한 독일의 대표 작곡가 루트비히 판 베토벤이 독일의 본에서 태어납니다. 음악가였던 베토벤의 아버지는 베토벤의 천재적인 음악적 능력을 알아보고 어렸을 적부터 엄격한 음악 교육을 시켰습니다. 22살 때 오스트리아 빈으로 유학을 가 음악적 재능을 키워나갔습니다. 이후 베토벤은 유럽의 문화 중심지를 순회하며 활발한 연주 활동을 벌였고 수많은 작품을 작곡했습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31살 때부터 귓병을 앓기 시작해 점점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토벤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작곡에 매달렸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면서도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사에 큰 기여를 한 베토벤. 그는 1827년 5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